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 여름입니다. 벼을 심은 논에도 잡초가 쉴 새 없이 자라고 어제 맨 밭고랑인데 돌아서면 또 보이는 것이 뽑아야 할 잡초인 요즘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큰 키를 쑥 하고 밀어내는 풀들을 다듬느라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데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오신다면 꼭 익숙해져야 할 생활 속의 거리, 길이, 무게 등을 말할 때 쓰는 단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
내 집을 아름답게 잔디 관리에 정성을 쏟는 미국 사람들.
요즘 미국의 아침을 깨우는 요란한 소리입니다. 앞으로 뒤로 바쁘게 오가는 긴 손잡이가 달린 기계가 지나가면 초록불이 아주 단정하게 머리를 깎고 싱그러움을 자랑하는데요. 그런 모습은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도 또 앞마당 뒷마당이 널찍한 개인 소유의 주택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완벽한 잔디 관리. 미국 사람들은 최고로 잘 관리된 잔디를 부드러운 초록 카펫 같다고 얘기합니다. 들쭉날쭉한 길의 잔디를 아주 고르고 짧게 다듬고 진초록의 싱그러운 잔디로 가꾸는 것은 내 집과 가족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말 아침이면 잔디를 단장하면서 잔디는 이렇게 다듬어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기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돈을 주고 인부를 사서라도 잔디를 관리하는 겁니다. 요즘 또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죠? 휴대전화의 손동작 몇 번으로 잔디 관리를 맡길 업체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전용 창구,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잔디 사랑은 이렇게 집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을 넘어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장착한 잔디 깎는 기계를 사고 굵고 싱싱한 잔디로 만들어준다는 특별한 제품을 구입하고 잔디를 예쁘게 다듬어줄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무려 4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 주위의 풀밭을 보기 좋게 가꾸는 일이 단순히 관심과 정성을 넘어서 수백 달러의 돈이 오가는 시장의 논리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계절에 따라 자라났다가 사라지고 또 자라나는 풀을 공을 들여서 가꾸는 것도 더 보기 좋은 정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을 가꾸는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잔디 관리 문화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이 자라서 풀밭이 되고 야생화가 피어나고 그래서 새나 나비, 사슴이 찾아오는 정말 자연스러운 정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이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은 가꾸기가 아니라 방치로 여겨져서 인근 주택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거나 안전하지 않게 보인다는 원성을 사기도 하고요. 실제 잔디 관리를 못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잔디 가꾸기의 열성인 미국의 오랜 문화가 친환경적인 정원이 필요하다는 시선과 만나서 이 가정집 정원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잔디를 가꾸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 노력도 절약하고 화학제품에 소음을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요인도 줄이면서 보기도 좋은 텃밭 겸 정원이 홍을 얻고 있는 건데요. 큰 손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작물과 야채를 심고 또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심어서 식물의 성장도 지켜보고 수확의 즐거움도 얻자는 새로운 정원 문화가 미국 가정의 뒷마당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두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는 꼭 익숙해져야 할 생활 속 단위.
미국의 도로에는 시속 몇 마일까지라는 숫자로 속도 제한이 표시됩니다. 사람이나 동물, 물건의 무게는 몇 파운드, 부피는 몇 갤런, 몇 온스, 그리고 날씨를 말할 때는 오늘 기온이 화씨 몇 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디를 가나 행정서류에 써야 하는 체격 정보란에는 키는 꼭 몇 피트, 몇 인치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연료를 채우러 가는 주유소에서도 리터가 아닌 갤런당 얼마 이렇게 된 요금 표시를 보고 1갤런에 이 정도면 이게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한참을 갸우뚱하게 되고요. 신발을 하나 살 때도 240mm 신발은 도대체 어떤 크기를 골라야 할지 이것저것 신어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875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국제표준으로 정해놓은 미터법. 한국과 중국도 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발맞춰서 몇 척, 몇 자 키에 몇 평 아파트 등의 길이와 면적 단위를 센티미터와 제곱미터 등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도 인치와 파운드로 이뤄진 인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여행하거나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미국식 단위가 익숙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60마일은 시속 약 97km, 우유 1갤런은 3.78리터, 몸무게 70kg은 154파운드이고요. 175cm의 키는 미국이라면 5.74피트, 섭씨 30도는 화씨 86도라는 계산이 금방금방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세계의 중심, 세계의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인데 왜 생활 속 단위는 국제적 기준과 다르게 쓰는 걸까요? 사실 미국도 처음에는 미터법을 도입하려고 했었답니다. 1789년 미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 미터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식민지 시대 영국과 유럽에서 건너온 초기 미국 사회를 이끌던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미터법으로의 전환을 반기지 않았답니다. 이후 1906년에도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은 미국의 중량과 도량형 때문에 불필요한 수고가 너무 많다고 호소를 했었고요. 1968년 미국 의회가 연구를 통해서 미터법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미터법 전환을 의무화하지 않았고요. 또 미국이 국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일종의 패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터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꾸지 않아도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는데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오랜 생활의 습관을 내려놓고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관련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필요를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혀 미터법을 따를 계획이 없는 걸까요? 지금도 미터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정밀 단위까지 중요한 과학계에서는 단위 변환으로 생기는 오차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미국의 음료업계, 제약회사에서는 리터 단위로 용기를 만들어 상품 판매를 시작했고요. 밀리그램 단위로 계량되는 약품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터법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미국도 실생활의 아주 작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국제 기준인 미터법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